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건축업자가 부자 친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친구가 하루는 건축업자 친구에게 와서, 친구야, 자네가 질 수 있는 최고의 집을 나에게 좀 져줄 수 있겠니? 계획을 짜갖고 좀 가져오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집을 지어달라는 부탁에 건축업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이디어와 이것을 다 동역해서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예산까지 뽑아서 친구에게 가져가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오고 해서 돈도 얻고 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이 건축업을 하다 보면은 이 A급이 있고 B급, C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걸 쓰면은 나에게 남는 돈이 적을 것 같아서 최고의 재료를 쓰기보다는 좀 2등급을 쓰고 최고의 기술자를 쓰기보다는 조금 좀 그보다 떨어진 사람, 좀 싼 사람을 써서 그래도 집을 대충 뭐 계획한 대로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나서 친구에게 키를 주면서 내가 참 정성을 들여서 줬다 그러면서 줬더니 이 친구가 그걸 받고 하는 말이, 내가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평생 집을 하나 줘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참, 친구가 이렇게 제일 꿈으로 꾸던 이런 집을 줬으니 당신이 가지라고, 친구 가지라고 키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가 후회를 했대요. 진짜 좋은 거 써서 최고로 만들었으면 내가 받을 줄 알았더라면 그랬을 텐데 라는 이런 후회를 했다는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부들에게 이 건축업을 하나 맡기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지난 자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돌아볼 때에 교회가 많이 낡아졌고 많이 망가져 있고 최고의 제품을 쓰고 최고의 기술자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바치기보다는 참으로 돌아올 때의 교회가 많은 능력을 잃고 하나님께서 꿈꾸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능력의 권세에 이런 교회를 꿈꾸셨는데,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이런 멋진 꿈을 꾸시면서 이 그리길 원하셨는데, 참으로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단 요즘 교회 볼 때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는요, 교회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하며 또 맛을 잃어가는 사회에서 소금이 되라 하시며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썩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심, 시기, 질투, 음행, 다툼, 분쟁, 이 당짓는 것, 또 수군수군하는 것,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 교만한 것, 이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회에 의젓이 와서 참 가운데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교회를 바라볼 때에 때로는 실망하며,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걱정해 준다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 괜찮냐고, 조용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책임일까? 목사 책임일까요? 장로님 책임일까요? 오늘 아주 구절을 잘 택하셔서 외워주셨어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좋은 구절 같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참 무력해지고 무능해진 이런 책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느 조직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요,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될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문제다 하면요, 부름받은 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세상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는요, 살아 움직이는 생체였어요. 오르가니즘이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력 없는 조직체, 오르가니제이션이 그냥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 꿈틀꿈틀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던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침체된 교회가 아니라, 마비된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God of second chance가 아니라 God of many chance예요. 계속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한 번 하다 넘어졌으면, 여러분,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상태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여서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하여서 뭐 다른 교회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뭘 해야 교회라 불리우는 나, 내가 뭘 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이 믿는 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믿는 자들, 벌써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시다고 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란 곳은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곳, 이곳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받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이곳에 직접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손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냥 아는 이런 관계. 아니요. 우리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자녀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 만나러 갈 때 힘들게 그렇게 만납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하고 옆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려는 이 보좌관들이 많고 그렇다고 하여도요, 자녀들 만날 때는, 자녀들은요, 엄마나 아빠 만날 때 자유롭게 가서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받는 얼굴들이 아니세요. 얼마나 큰 이게 특권인데.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가졌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세상에서 돈 주고 얻을 수 없는 이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곳에 들어가면 100% 죽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들어갈 수 없던 그곳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아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남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그냥 특권 행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권을 미국에 사는 특권을 누린다고 하면 이 특권과 함께 우리는요 여기에서 사는 데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는요 하나님께 나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교회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어느 정도 이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주님 그냥 멀리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난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 불편합니다. 부담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오늘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나아가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다고 멀리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약하고 말씀 접한도 약하고 삶의 간증도 없고 하나님의 뭐 능력 뭐 이거 별로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빛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잘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인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 좀 멀리서 조금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좀 편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고 우리는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에 이 때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여러분이 그냥 오늘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모든 여건이 돼서 나왔다.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이 때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때입니다. 여러분 멀리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마음이란요, 꾸밈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 가장한 마음이 아니요, 참 마음입니다. 영어로 sincere heart라고 표현합니다. sincere heart. 이 sincere라는 이 말이요, 두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sincera, 라틴 말에 without wax. 옛날에 이제 조각, 돌 조각을 만들다가 실수하면요. 요즘은 뭐 세멘트도 있고 해서 뭐 석고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고치지만 옛날에 이 돌 조각을 만들다 실수하면 눈 가림을 하기 위해서 실수한 부분을 초로 덮었다고 합니다. 초로 이렇게 덮어갖고 실수한 거 보이지 않게, 깨진 거 보이지 않게 눈 깜짝할 그런 속일 수 있지만요. 언제 들통이 나는가 하면 뜨거운 해가 비칠 때 녹는다고 합니다. 뜨거운 해가 비치면 그 가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참된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나온다는 것, 진정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자세히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참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언제 우리가 은혜 받는가 하면은 내가 죄인됨을 제대로 깨달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참으로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깨닫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올 때에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요 미지근해갖고 물에 물탄 듯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서진 이대로 망가진 그대로 꾸밈없이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너무 체면 차리고 거룩한 척 하면서 깔끔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성경의 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돼지들과 먹다가 이제 when he came to his senses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의 종들이 이거보단 난데 아버지 집 가서 종 노릇 해야겠다 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장면이 참 멋있습니다. 참 그 장면이요. 아버지는 하루도 안 빼놓고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돌아올까? 이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들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아버지를 볼 때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 밖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돌아올 건 확실히 알았어요. 왜? 아들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얘가 가면은 이걸 어떻게 써서 흥청망청 그냥 다 써버리고 이제 언젠가는 빈털터리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은 괜히 내가 한 일이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참 이게 본때를 보여줘서 나를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다리몽댕이라도 부러뜨리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님 나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지금 아버지가 너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씻겨주십니다. 우리는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오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혈피로 씻겨주세요.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전도하거나 또 교회에 나오시라고 뭐 이렇게 교회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권면하고 교회 나오시라면 아, 내가 술 끊은 다음에 나가겠다고. 담배 끊은 다음에 나가겠다고. 뭐 이런 것 뭐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삶이 좀 여러 가지 좀 별로 그렇게 본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이제 정리하면 나가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오면 정리가 되죠. 정리하면 나오겠다는 건 정리해도 안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맑은 물로 씻겨주듯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온순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오는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시는 주님,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왔던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 얘기 많이 하십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교회에서 살았어. 여러분 옛날 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살고 계셔야 돼요. 옛날 내가 어떤 업적을 했던 지금 어떻게 사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보기 원하시는가. 너 지금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느냐. 오늘 내 앞에 내가 보내는 사람들 사랑했느냐 아꼈느냐 베풀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죠.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갈 길이 어느 길인지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 계시죠? 교역자님들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발판 삼아서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저는 1.5세 목사로서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박형원 목사님은 1.5세시니까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해야 된대요. 다리 역할을 해야 된대요. 다리 역할을, 한 세대와 다음 세대 다리 역할을 하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이 다리가 어떤 역할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야 돼요. 밟아야지만 다 건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밟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이 아무 대화도 못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는 거기에 이제 저 음악 찬양을 많이 쓰신 그죠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서 부르지 뭐 금지곡이 있대요. 찬양곡 중에 금지곡이 무슨 곡인가 하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찬양 있죠. 그걸 절대 못 부른대요. 왜 못 부르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보혈을 밟고 지나가냐고. 그 귀한 보혈을 밟고 지나 뭐 의미야 알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교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굳게 잡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미래의 바램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미숙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금은 거울 앞에 서서 이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미약하고 지금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버리면 모든 거 다 버리게 됩니다. 소망을 잃게 되면요 모든 거 다 잃게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장이다 여기가 끝이다 하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에워싸여서 이제 거의 이젠 뭐 죽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거기에 영국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포위당한 군인들에게 지금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묻자 내일 아침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망을 갖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이민자에게 소망이 없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겐 참 우리가 목숨 거는 소망이 있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얼마나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까? 10중 8구 이민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요 다들 10중 8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소망이 나는 고생할지라도 여기에 소망을 둬요.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며 얘네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자녀들 여기 미국의 초등학교 가면요 상장을 많이 주더라고요. 보면은 뭐 1년에도 몇 번씩 받아와요. 그런데도 줄 때마다 가서 거기 가서 줄 서갖고 같이 사진 찍고 보고 있어요. 왜 걸어가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소망이거든. 보니까 별난 거 다 줘. 공부 못해도요. 뭐 시티즌십 어워드라 그래서 성격이 좋아서 주는 거래요. 별난 거 다 주더라고. 뭐 우리 애들이요. 뭐 공부 못해도 반에 가서 줄반장이라도 하면 기분 좋잖아요. 왜 우리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런 주님이신 것을 믿고 소망을 굳게 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돌아보며 격려함이 있어야 합니다. 24절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런 강조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참 격려하는 데 좀 약합니다. 우리 교회 좀 칭찬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을 하는데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놔두면요, 칭찬 100년 가도 안 합니다. 지어먹고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받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면은 얘가 충격을 받아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깨닫고 제대로 하길 원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들은요, 칭찬해줘야지 칭찬하면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제가 어느 책에 봤더니 아이들에게 칭찬거리가 없어도 칭찬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칭찬하래요. 흰 종이를 줬는데 크레용 갖고 그림을 그리라고 줬는데 막 그냥 거기에다가 그림은 그냥 막 낙서처럼 막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칭찬할 걸 찾으래요. 야, 넌 어떻게 이 종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다 이렇게 했냐? 와, 이게 피카소 그림 같네. 이렇게 좀 칭찬할 걸 찾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칭찬하면 다른 사람이 괜히 또 우쭐하고 저 사람 교만해질까 봐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칭찬은 내 몫입니다. 칭찬하세요. 오늘 참 우리 찬양 너무 멋지게 잘해주셔서 신나게 박수치면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또 그 어린아이들 나와갖고 같이 막 부르는 그게 그게 완전히 반찬까지 해갖고 아주 맛을 더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영수 장로님 참 그 리더 사나이다운 사나이로 참 나오셔서 너무 그 순원들을 사랑하시고 또 순장님들을 잘 섬겨주시는 그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칭찬 많이 해 주세요. 장로님들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장로님들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일날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고 또 그리고 보면은 화요일날 저녁에 와서 저희는 당회 매주 합니다. 와서 그냥 짧은 당회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고 너무 열심히 있어요. 우리 교육자님들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보면 지금 교육자님들 숫자는 많지 않은데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뭐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칭찬해줘 보세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toward love and good deeds. 무슨 말인가 하면 spur 이게 서로 spur 한다 그죠. 말 타는 사람이 그 부스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 말을 달리는 말도 이 채찍질하고 이게 쳐주면은 더 빨리 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이게 힘을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박희민 목사님께서 그 오리들인가 이제 그 철에 따라서 이제 날아다니는 오리들이 B 포메이션 하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오리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날아가는 오리들 보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격려의 소리라고 합니다. 앞에 가는 그 오리를요, 힘내라,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 하는 거래요. 그렇대요. 그 뭐 어떻게 누가 오리 그 방언을 했는지 그 격려해 주는 소리래요. 자, 더 열심히 하라고. 왜냐면 힘든 데서 그냥 바람 저항을 받으면서 머리털 빠져가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격려해 주느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그냥 누가 잘하면 배 아파갖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격려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우리의 격려를 받고 그것이 힘이 돼서 그 다음 사람이 듣는 사람이 사랑과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행이 약해진 세상입니다. 선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인간의 도리인데,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도 너무 없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뉴스에 나와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이 되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우리 사역 중에 이 돌봄 사역 있잖아요. 아, 전 이야기 들을 때막 그냥 뭉클뭉클해요. 누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그냥 그 집 앞에 음식을 해서 갖다 놓고 괜히 문 두드리고 들이면은 무안해 할까봐, 미안해 할까봐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시고. 상당한 이런 분들 또 찾아가서 그 장례식 때 가서 특송도 해드리고 또 따라가서 또 장지에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짧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행 기본이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소련의 참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련의 어느 마을에 한 랍비가 살았는데요. 매 금요일마다 몇 시간씩 사라지곤 했습니다. 랍비가 사라지고 어디 갔다 오는지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금요일마다 랍비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온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진짜 랍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는 것일까 미행했습니다. 뒤를 쫓았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아침 일찍 랍비가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도끼를 들고 숲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뒤를 따라가 봤는데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서 묶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작을 지고 동네에 제일 가난한 곳으로 가더니 그곳에 늙은 과부집에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랍비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금요일마다 나무를 해가지고 일주일치를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는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 사람이 그 후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랍비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갔다 오신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이것이, 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것의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 하다 보면요, 우리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이 버릇을 들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요. 어려서 기도하는 것, 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이 되다 보면요, 그냥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지내고 아끼는 이 연예인 커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싱글 와이프라고 거기에 나오는데, 김정화 씨라고 그분하고 이제 그 유은성 전도사님하고 항상 한국 가면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나는데, 이제 그저두분다뭐 신앙인들이고, 그 와이프 김정화 씨가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무슨 그 싱글 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언니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어느 그 이제 홈스테이 하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데, TV에 나와서 방송하는데도 기도하고 먹더라고요. 딱 잡고 기도하고 먹더라. 얼마나 대견한지.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된 거예요. 저도 대학 가서요, 처음에 대학교를 갔는데 참으로 이 집에서 있을 땐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그냥 기도 안 하고 먹었다간 큰일 납니다. 뭐 그냥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아버님의 심판이 먼저임에서 뭐 그냥 그랬는데 대학교를 딱 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카페테리아 갔는데 딱 보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룸메이트랑 미국 애랑 같이 갔는데 룸메이트가 이게 앞에 있는데 저도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딱 하니까 얘가 무신론자예요, 룸메이트가. 그런데 날 기도하는 거딱 쳐다보더니 눈 뜨니까 넌왜 항상 밥 앞에서 존해요? 그러니까 이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밀크 쪽 요만한 거 있거든요, 카르톤에 든 거. 그거 열면서 기도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몰래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미국에 제 앞에 딱 앉더니 고개를 숙이더니 그 이제 그 트레이를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질 않더라고요. 몇분 했는지 모르고 계속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요. 야, 목사 아들로서 내가 대학교 와서 기도하는 게 창피해서 밀크 열면서 그냥 땡큐 갓 그러고 그냥 먹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습관이니까 그게 습관되어서 내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창피해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쟤를 보내줘서 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보내주셨구나. 그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작은 것을 가르쳐주는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작은 것. 또 성경 암송하는 거 작은 거 아와나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담에 커서 습관이 되어서 자기의 삶에 배게 되면요. 좋은 습관이 되면은 아주 좋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모님들이 잘해야 자녀들이 잘 된다고. 미국인들 조사해 보니까요. 교인들이 48%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48%가 한 달에 한번 정도 교회 출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게을리면 안 됩니다. 모임에 힘써야 돼요. 한 연구에 의하면 엄마 아빠가 교회 출석을 같이 열심히 하면요. 엄마 아빠 같이, together. 가정의 아이들이 75%가 성인 돼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만 열심히 다니는 가정의 아이들은요, 55%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만 열심히 다니면요, 자녀들이 15% 한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 보고 따라하는 그게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제대로, 뭐 교회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가는 둥 마는 둥 하면요, 6%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모이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수주일 지키는 것, 부모님들이 성수주일 지키는 이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자녀들이 배웁니다.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교회를 살릴 길은 바로 우리입니다. 망가진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라고 부르지 말고, 나라고 부릅시다. 나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망가진 것도 나의 책임이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나의 책임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세요. 참으로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나와서, 꾸밈없이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께 나오면 나를 확실히 받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모여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될때 교회는 살아나게 돼요. 그냥 좋은 설교 들으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들으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려는 꿈이 있으세요. 싸우니 그러고 여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몸부림치며 고민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다. 수년 전에 나온 그 영화, 놀이란 영화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댄서 워싱턴 나오고 아주 참 전쟁 영화인데요. 이 미국 남북 전쟁 나오는데 이 역사를 좀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흑인들을 그때 남북 전쟁 때 이제 입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군인으로 입대시켰는데 전투에 나가기는 못하고 그냥 길 닦고 도로 닦고 그냥 뒤치다꺼리 하는 이런 일만 시켰습니다. 근데 준비 작업만 하다가 이제 뭐 끝날 것 같으니까 한 백인 장교가 이 흑인들에게 싸울 기회를 달라고 그 이제 그 본부에 연락합니다. 이 한 백인 장교의 인솔 아래 아무도 맞고 하지 않던 이런 이제 전투지를 가게 됩니다. 흑인 군사들이 하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전쟁에 참여하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나가서 싸울 수 있구나. 나가는데 첫 번 그 전투 나간 데가 어딘가 하면요. 자살 행위 해야 되는 거기는 이제 그 적군은 높은 곳에 있고 이제 아군은 자기들은 아래에 있는데 거기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백인 군사들이 가서 계속 실패하고 죽고 뭐 시체로 다 실려 나오는 거 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흑인 군대가 이 백인 장교의 인솔 아래 그쪽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이제 다음 날이면 거기에 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에 막 서로 노래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흑인 연가 부르면서 아주 멋지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쫙 서 있습니다. 멋있게 서 있는데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기에 길을 들고 궁기를 들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텐데 전진할 텐데 이 기를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가 이게 뭐 그 보통 그러잖아요. 사단 기를 뺏기게 되면 완전히 그건 수치고 뭐 완전 전쟁에 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기를 들고 앞으로 전진할 텐데 얘가 지금 들고 가는데 얘가 넘어지면 누가 들겠느냐? 그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겠다고. 근데 손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장교가 자랄 때 자기와 같이 자란 노예의 아들, 친구였어요.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데 자기가 들겠다고 합니다. 이 친구, 흑인 친구는요, 엘리트급에 속하는 흑인이었어요. 자기가 들겠다고. 그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십자가 군병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데 가다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그 십자가를 들고 갈 것인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누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 십자가를 들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모르고 때로는요 십자가가 무서운 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칠 때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독수리처럼 나르는 여러분, 제비처럼 나르는 크리스천 되지 마세요. 방정 맞습니다. 이러면서 독수리 나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는 날개가요. 이게 자기의 무기입니다. 한번 쏴요. 새들 중에 이 바람을 저항해서 그냥 뚫고 제일 빨리 가는 새가 독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이 힘이 있습니다. 날개 힘. 우리에겐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